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들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그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보다도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드로아에서 마귀의 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루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의 가정이 구원 얻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가게 된 도시가 데살로니카와 베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복음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무척 달랐습니다. 데살로니카는 큰 도시였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편견과 자기 중심적인 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가 길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왕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바로 그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의 사람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자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살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런 사역 가운데서 그를 시기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그의 복음 사역을 반대했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그가 이제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그가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내려올 때에 그가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리아에 남겨두고 거기에 있는 새로 생겨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만 먼저 이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7장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내려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아덴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가 이 아덴에 돌아와서 내려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덴은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남부 지방, 즉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조각과 건축과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로마 제국은 이 아테네의 이 명성을 존중하여서 그 도시를 제국의 자유도시로 선포하였고, 또 동맹도시로 인정하여서 그들만의 자체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아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와 문명, 그리고 건축과 기술의 가장 최고의 도시에서 바울이 보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 도시를 보고 느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 최고의 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아주 독특한 그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아덴에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덴은 이 고대 이 헬라 문화권 도시 중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길거리를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미술품들, 조각품들, 건축물들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 수사학자들,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덴을 그가 돌아보는 동안 그는 정말 아주 굉장한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을 여행해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와,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미술품들이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미술품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조각가들이 만든 그 조각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조각가들은 감히 흉내되어 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조각물들이 거기에 잔뜩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들, 미술품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직 부서지지 않은, 파괴되지 않은 그 고대 세계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아테네를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즐비한 그 도시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세계의 미술품, 조각품들이라는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받쳐진 것인가 하면 돈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이 우상의 재단에 이 받쳐진 그런 신상들, 조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대 세계의 이 아름다운 조각품들은 단순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조각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단순히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가 우상이 가득 찬 그 도시를 보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넘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 가득 찬이라는 이 단어는 그 도시가 그것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덴의 전체가 우상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푹 잠겨 있었으며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를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곳곳에 불상들이 즐비하게 시장이나 아니면은 주택가나 그런 것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테네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테네가 우상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단순히 거기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울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밑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격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월과 바알신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노를 발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또 아니면 더 가진 사람, 더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질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투는 이런 감정입니다. 한 남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보다 다른 어떤 남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내가 지금 부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남편은 그 아내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자비로우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을 바칠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격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를 보면서, 아덴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감정을 그가 느꼈고 그 감정을 그가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느낀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덴은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를 본 사람들이 아덴은 하나의 거대한 재단, 거대한 재물이었으며 아덴은 그 나라의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한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테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에 다섯 명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 앞이나 그 집 안에는 자신들의 가족보다 더 많은 우상이 집 안팎으로 늘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과 신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것들로 치장되어 있었고 최고의 장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모든 재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우상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재능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에 잠겨져 있는 그 도시를 보았을 때에 바울이 느낀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문화와 문명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와 교통과 그리고 영화와 그림과 조각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아테네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예술과 문학과 조각과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이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 지성을 사용하여서 만물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인간의 지성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마음 안에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관념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마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게 되었고 영적인 것을 헤아려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울이 본 이 아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정신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학은 더 이상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지겨워져서 인간의 이 극도의 방탕을 자유로 미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신이 바로 인간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은 인간의 본성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이 주신 미적인 균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지겹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독창적인 것을 창조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와 문학은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죄악을 개인의 자유로 미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타락과 부패,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질투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패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마땅한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바울이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이 이와 같은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지 라고 그냥 보고 넘긴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과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에 오게 된 계기가 그가 이 아덴이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시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리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이 피해서 온 도시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 다음 사역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우상에게 바쳐진 극도의 미신적인 인간의 부패한 문명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을 느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덴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합니다. 길거리에서는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가졌던 특별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디서보다도 더 격렬한 마음으로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이 타락과 부패에 대항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인간의 죄악과 무지와 생명 없는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감정, 이 마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쯤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대충 알기는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쯤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자신은 복음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의 평안만 주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반쯤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쯤 눈을 뜬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인데 어떤 이 맹인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누군가가 저 사람을 막아주겠지. 아, 저 사람이 지팡이질을 하고 가다가 결국은 이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멈춰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무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복음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멈추어 서라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잠깐 멈추세요. 당신의 길을 계속 간다면 당신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생명 안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길을 돌아서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그가 거룩한 이 분노의 마음을 느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날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정말 눈을 뜬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눈 뜬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눈을 반쯤만 뜬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과 우상에게, 사탄에게 드리는 것을 보며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마음이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불붙는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그 마음으로, 거룩한 질투심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들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철학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였는데 사람의 마음을 항상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또 다른 인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신적인 정욕적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우리 마음이 격동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이 부활과 심판을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그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저 동방에 있는 이 구석에서 시골에서 와서 새로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하여 아레오바고로 가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였던 이 말 복음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붙들어 갔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를 데리고 갔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회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목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은 정말 명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인생의 한계에 지겨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상과 제도와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사용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운 문명을 지금 창조해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과 그 새로운 사고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조차도 새로운 것 같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이 느끼는 허무함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초대해서 이 사람이 뭐 새로운 것을 말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대체로 모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씨를 쪼아먹는 참새 또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시궁창 같은 데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먹는 사람들, 즉 불황자나 거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저기서 지식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이류 지식인, 즉 표절자들, 허풍장이, 수다장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그들이 이 바울을 낮춰보고 그를 모욕하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례하고 거친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이와 같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만한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에 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말을 듣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덴의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식들을 접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판단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기독교를 폄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반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결코 주눅들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부족함들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결코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장 자신이 똑똑한 척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말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알아야 할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쯤 눈을 뜬 자가 아니라 밝히 보고 아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영혼을 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또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